테드 힐더브렌트 박사, 구약 역사, 문학 및 신학, 강해의 욕. 저작권 2020, 테드 힐더브렌트 박사. 구약 역사, 문학 및 신학을 가르치는 테드 힐더브렌트 박사입니다. 연대기와 같지 않은 족보,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의 두 나무에 관한 제6강. A. 퀴즈 미리 보기, 00. 00-3, 26.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20장이나 10계명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챕터를 선택해야 하므로 전체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막에 대한 설명을 많이 건너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브루스 올트키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는 조슈아 시대의 팔레스타인 고고학적 증거에 관한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개의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귀하가 담당할 기사이고 다른 하나는 올트키 기사를 읽었습니까? 나는 올트키 기사의 세부사항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라고 할게요. 이제 블러디 브라이그룸 기사에서 제가 여러분이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볼까? 그래서 피의 신랑에 집중하세요. 다른 하나는 그냥 읽으세요. 그 다음에는 몇 가지 기억 구절이 있습니다. 내 생각엔 기억 구절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시편 23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몇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정말 중요한 시편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편입니다. 이 과정의 자료에 대한 또 다른 사항은 이제 두 배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직 강좌 재료비를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20입니다. 나는 당신을 쫓고 싶지 않습니다. 금요일 이후에는 퀴즈와 시험이 모두 완료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성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퀴즈를 풀 수 없고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 먼저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오늘은 창세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감사드리며 뉴잉글랜드의 가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름다움에 감사드립니다. 상쾌한 날씨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여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당신의 도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공경하며 더욱 정확하게 당신을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 주신 당신의 아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오늘도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 지구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정통성을 시험하는 것이 아님 3시 27분 마이너스 4, 58.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과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 꽤 많이 논의해 왔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말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지구의 나이를 정확히 알려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것을 얼마나 큰 일로 만들 것인지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지구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정통의 시험으로 삼는 데 주의해야 합니까? 라는 말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정통의 시험이란 지구의 나이에 관한 이 문제를 놓고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이 문제로 갈라졌습니까? 그게 잘못된 문제인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문제이고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그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의 나이가 정통의 시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지구의 나이를 알려주는 명확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추측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추측을 가질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이유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추측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물러서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추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추측이 틀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 과학과 성경 내 시 59분 마이너스 7, 56. 물론 농담입니다. 수년에 걸쳐 내 의견이 바뀌었던 것들을 다음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당신은 과학을 성경 안으로 밀어넣거나 성경에서 과학을 빼내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런 것들 중 일부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시편 140편 3절의 독. 시편 140편은 아름답습니다. 동물을 사랑한다면 시편 140편이 바로 당신의 시편입니다. 시편 140, 3에서는 혀 밑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뱀, 뱀, 독사입니다. 방울뱀이 물면 독이 혀 밑에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송곳니에 독이 있기 때문인가요? 송곳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적인 묘사입니다. 이것은 모든 독사들의 혀 밑에 특별한 독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요점이 아니다. 그러므로 과학을 성경 속으로 밀어넣거나 성경 밖으로 밀어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설명이지 과학적 설명으로 받아들여질 의도는 아닙니다. 여기 이사야서 11장 12절입니다. 그것은 지구의 내 모퉁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모두 평평한 지구를 믿었으므로 성경은 평평한 지구를 가르칩니다. 당신은 잘못된 요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온 땅, 땅의 내 모퉁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도 우리는 지구의 내 모퉁이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11분의 9 테러를 위해 지구 곳곳에서 뉴욕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은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뿐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욥기 9장 6절은 땅의 기둥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며 지구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전자기적 설명이 아닙니다. 욥은 말할 때 전자기학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는 지구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표현일 뿐입니다.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시의 일부를 가져와 과학을 성경에 집어넣거나 성경에서 과학을 끌어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태양은 멈춰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0장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멈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단어는 실제로 침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며 여호수아서에 이르면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약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내 요점은 메이저에서는 메이저이고 마이너에서는 마이너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사소한 점이다. 그것에 큰 관심을 두지 말고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의견 차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요점 중 일부에 관해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당신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D. 족보는 연대기가 아니다. 7시 57분 마이너스 10. 00. 이것은 또 다른 큰 요점입니다. 바로 족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기 지구의 연대가 1만 년에서 2만 년 사이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족보를 사용하여 나이를 더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900년을 살았고, 이 사람은 9년 또는 69년을 살았고,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족보를 더합니다. 족보를 더하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족보는 우리에게 연대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까? 연대기는 그리스어로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 크라노즈와 관련이 있습니다. 족보는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또는 가족 중 무엇이든지 그렇게 내려옵니다. 연대기와 족보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섞을 수 없으며 그들이 어떻게 동일하지 않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의 나이를 확정하려고 하는 두 가지 큰 족보는 창세기 5장, 즉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노아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이 몇 살인지 그 숫자를 합산합니다. 문제는 족보를 합산하면 천지 창조 날짜가 기원전 4004년이 된다는 것이다. 어셔 주교처럼 족보를 합산하면 지구가 창조된 때는 기원전 4004년이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지구가 기원전 4004년에 창조되었다면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900년을 살기 때문에 적어도 1000년 후에 홍수가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이 기원전 4000년부터라면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가? 기원전 3000년 또는 2000년 범위. 그게 무슨 문제야? 메소포타미아인과 이집트인 모두에게서 기원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만년된 여리고의 저 두 기둥만큼 큰 탑이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그 탑의 연대가 기원전 8000년이라면 어떻게 지구가 기원전 4000년에 창조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탑을 만드셨나요? 미안해요. 농담이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탑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기원전 8000년에 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연대기와 동일하지 않으며 이름은 생략됨 10시 1분 마이너스 16, 25. 이제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있다면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구멍이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1장 8절을 보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그리고 8절에는 아사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여호람이 우시아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는 여호람이 우시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호람은 우시아의 아버지였는가? 그리고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우시아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내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호람은 우시아의 아버지가 아니라 증조부였습니다. 여호람과 우시아 사이에는 세 명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힐데브란트는 정말 독단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역대상 3장 11절을 보면 여호람과 우시야 사이에 있었던 세 왕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략된 세 왕이 나열되어 있으며 그들의 이름은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입니다. 그래서 이름 세 개는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메슈는 왜 이름 세 개를 건너뛰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명단에 오르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수업에서 왕들을 외우지 않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모든 왕을 알고 그 세 이름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메추는 왜 그랬나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시 17분을 확인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간이라 아브라함의 연대는 대략 기원전 2000년쯤이었습니까? 다윗은 무엇입니까? 기원전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있으니라.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니라. 그러므로 기원전 1000년 다윗부터 기원전 586년 바벨론 포로 기간까지 14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가 14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포로 이후 예수까지 14대가 됩니다. 메추는 어떻게 14살이 됐나요? 주측컨대, 그는 이름 중 세 개를 떨어뜨림으로써 해냈습니다. 여러분, 퍼지 팩터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나는 과학 분야에 있었고, 그들은 이것을 퍼지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름 세 개를 빼서 14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가 실제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네,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건너뛴 세 가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사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가 있나요? 숫자 1, 3, 4, 5는 문자 A, B, C와 다른가요? 따라서 숫자와 문자라는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따라서 A는 1, B는 2, C는 3, D는 4, E는 무엇이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들의 문자와 숫자가 때때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때로는 자신이 숫자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단어를 보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히브리어 문자 D가 4이고 V가 6이고 D가 4이고 2를 더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된다는 것입니다. 14. 이 디비드는 누구입니까? 데이비드. 따라서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매튜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 14살, 다윗.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보이나요? 그는 그 세 개를 삭제하여 14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요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1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족보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 세 개를 떨어뜨려도 괜찮나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조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까?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얼마나 됩니까? 예수는 제로였죠? 다윗은 기원전 천년 사람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천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제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단지 누군가가 웃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시대까지 천년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직접적인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이시다.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마리아를 통해 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족보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연대기를 확립하기 위해 족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멍이 얼마나 길 수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원전 4004년이 남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셔 감독이 오래전에 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예리코에는 기원전 8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이 있으므로 기원전 4004년은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족보의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일지도 몰라 엄청난 등등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 조심하세요. F 창세기 한 장의 문학적 패턴. 명령 이행 16시 26분 마이너스 18. 54.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는 한 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으며 두 가지 패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날인 창세기 한 장의 패턴과 관련하여 다소 흥미롭습니다. 이것을 법정화폐 이행 패턴이라고 하며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인식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여기 창세기 한 장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7일입니다. 창세기의 7일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항상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다 둘째 날, 무엇을 하게 될까요? 위에 있는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는 궁창이 있습니다. 마른 땅이 생기고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낳게 하라. 그러므로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발표가 있고 이어서 있도록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X가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X는 너무 비인격적인 것 같고 대수학 수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X가 있고 X가 있었다고 놔두세요. 어떤 날이든 6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을 평가하십니다. 흥미롭군. 하나님은 자신이 한 일을 평가하시나요? 그것을 만든 후에 그것을 되돌아보고 평가합니까? 그는 그것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슨 일이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아주 좋아요. 토브 미오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반성하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매일매일 이 패턴을 계속해서 본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날이 담겨있는 일종의 문학적 구조이고 그것의 조직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법정화폐 및 이행 패턴이라고 합니다. G. 평행일 패턴 18시 55분 마이너스 20일 58. 이제 다음은 제가 실제로 창세기의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는지입니다. 5일째가 뭐냐고 물으면 5일째가 어땠는지 알 수 있나요? 4일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기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날에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좋습니다. 그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창조된 날은 언제입니까? 6. 첫째 날과 여섯째 날을 알면 나머지 날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에서는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33장 6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음 받았나니라고 하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물을 존재하게 만드는 말, 스포컨 워드이다. 시편 33편 6절과 9절은 그분의 입의 말씀으로 창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창조하셨고, 이것은 피아트 폴필먼트 패턴에서 흥미로운 것입니다. 자, 여기에 평행일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정말 깔끔하고 모든 것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쉽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같은 날인 넷째 날 그는 무엇을 만들까요? 빛의 전달자. 빛을 전달하는 자의 예는 무엇입니까? 태양, 달, 별. 그래서 첫째 날에 그는 빛을 만들고 넷째 날에는 빛을 전달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둘째 날에는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분리하셨습니다. 이제 아래 물은 무엇입니까? 바다. 위에 있는 물은 무엇입니까? 구름. 그래서 그분은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5일째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듭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살았나요? 아래의 물새들은 어디에 살았나요? 위의 물. 그래서 당신은 새와 물고기가 위의 물과 아래의 물에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마른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마른 땅의 거민을 만드시느니라. 마른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 그래서 그분은 사람과 육지 동물을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지 동물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인간과 육지 동물은 6일째에 만들어지고, 1일차는 빛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 빛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날을 안다면 땅의 동물을 만드시며, 세 번째 날인 마른 땅이 무엇인지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나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 물고기와 새들.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셨나요? 이것이 정말 쉽기 때문에 여기서 꿈만 꾸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안다면 나머지 부분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요일을 빼먹었나요?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질문.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셨나요? 아닙니다. 그가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정한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피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묵상하시기 때문입니다. H. 성형 및 충전 21시 59분 마이너스 23, 14. 이제 이 도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한 장 2절을 기억하시나요? 땅이 흑암이더라,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고 어찌 말해야 하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음을 기억하느냐 바보 후.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1, 2, 3. 일째는 형성되는 날입니다. 즉,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분은 형태 없는 형상을 취하시고 형태 없는 것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분은 비어 있는 것을 채우십니다. 따라서 처음 3일은 형성되는 날이고 두 번째 3일은 채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없었던 것이 형태를 취하고 형태를 취합니다. 비어 있던 것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인간에 있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땅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창조 계정을 형성하고 채우는 것을 얻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날과 여섯째의 날을 알면 나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6일의 평행의 구조입니다. 아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23시 15분 마이너스 30일 57. 이제 넘어가서 제가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런 종류의 질문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게 큰 질문인가요? 여러분은 일생 동안 이 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은 하나의 부분인가, 두 부분인가, 아니면 세 부분인가? 사람이요, 몸이요, 혼이요, 영이요? 아니면 단지 육체, 영혼 영혼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육체뿐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두뇌입니다. 당신은 육체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인간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오늘날 동물을 구하고 사람을 모두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동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몇 가지 그룹이 있는데 저는 항상 패태를 좋아합니다.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내가 피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맛있는 동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너무 잘 진행되지 않지만 어쨌든 복제는 어떻게 적합합니까? 이제 그들이 당신의 세포 중 일부를 가져와서 실제로 또 다른 당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양을 가지고 그랬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인형.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정말 당신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복제된다면 정말 다른 사람인가요? 그 시점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당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이보그 인간은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부품을 얻고 있습니까? 즉, 피터 스타인이 갑자기 신장을 기증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합니까? 이제 당신은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당신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들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 사람들 사이에 심장이 이식되고 있습니다. 간,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보면 그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끝났습니다. 췌장암은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잡스는 간을 얻었나요? 아는 사람 있나요? 내 생각엔 그 사람 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간이 이식되었습니다. 간을 이식했다는 게 정말 멋진 일인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당신에게 이식하는 것인데, 그게 정말 당신인가요? 제 아내는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생체 공학적 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방금 무릎을 삽입했으므로 이제 티타늄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티타늄 무릎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녀가 당신을 차고 싶어 할 때 당신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발목이 부러져서 발에 판 몇 개와 나사 몇 개를 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거기에서 몇 개의 나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공항에 가서 스캐너를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금속을 제거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공항에 들어갈 때 더듬는 방식 때문에 더 이상 공항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웃는 것이지 웃을 일이 아니다. 제 아들에게는 25세 된 아내가 있습니다. 공항에 갈 때마다 매번 그녀의 전화번호가 호출된다. 그게 당신에게 단서를 주나요? 그게 당신을 화나게 하나요? 내 아들은 실제로 그의 아내가 공항에서 체크아웃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22시간 동안 여동생의 결혼식에 차를 몰고 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TSA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일부가 나를 정말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나쁜 일이 많습니다. 영적인 기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신체 부위가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리 파츠, 팔 파츠 등등 다양해요. 그런데 그게 좋은가요? 예, 일부 사람들에게는 좋습니다. 제 말은 몇몇 남자들은 다리가 부러졌다가 다시 신게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기계는 어떻습니까? 무어의 법칙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무어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컴퓨터의 지능은 18에서 24개월마다 두 배로 늘어납니다. 약 2년마다 컴퓨터의 지능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남북전쟁 직후 고등학교에 다닐 때 컴퓨터가 있었는데 우리 학교 첫 번째 컴퓨터는 이 정도 컸습니다. 그것은 거대했고 두 개의 메모리 유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E 플러스 BECE를 하고 AE를 할 수 있고 BE를 할 수 있지만 CE를 놓을 세 번째 자리가 없었습니다. 두 개의 메모리 유닛이 있었고 홀 컴퓨터의 가격은 $5,000였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2개월에서 몇 달까지 갔나요? 4. 그리고 또 다른 것은 4에서 무엇으로 갔나요? 8. 그러다가 8에서 16, 16에서 32, 32에서 64까지 그러다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1메가바이트, 2메가바이트, 3메가바이트로 16바이트가 되고 갑자기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기가바이트는 1기가바이트에서 2기가바이트, 4기가바이트, 4기가바이트, 8기가바이트, 16기가바이트, 32기가바이트입니다. 이제 테라바이트가 됩니다. 1테라바이트는 2테라바이트, 4테라바이트로 늘어나고 18개월마다 지능이 2배로 늘어납니다. 질문, 컴퓨터가 체스에서 인간과 대결할 수 있나요? 컴퓨터가 이길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체스에서 이기도록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똑똑해지는 것보다 더 빨리 똑똑해지는 거야? 예, 그래서 MIT의 레이 코어즈웰이 말하는 것은 여기 있는 물질이 탄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탄소이고 여기 있는 이 재료는 아주 잘 작동합니다. 컴퓨터의 지능은 계속 두 배로 증가하며 2025년에는 컴퓨터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라고 그가 제안합니다. 나는 죽겠지만 그 사람은 너희들보다 더 똑똑할 거야. 왜? 컴퓨터의 지능은 항상 두 배로 증가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탄소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미래는 실리콘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2020년이나 2025년에 컴퓨터가 지능적으로 우리 옆을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죠? 앞으로 10에서 15년 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은 이미 대화하고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로봇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람들은 정말 멍청한 걸까요? 예, 그가 말한 것은 모기의 지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2년마다 두 배로 늘어납니다. 어디로 가는지 보이나요? 결국 우리는 열린 대화를 통해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로봇 형태의 컴퓨터를 갖게 될까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똑똑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보다 더 똑똑한 기계가 있는데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 환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와, 꽤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한 장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자고 하셨는데 나로 하여금 사람을 만들게 하라고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놔두나요? 규칙, 그렇다면 인간은 통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까?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가? 아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네 가지 측면 30일, 58대 41, 45.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형상의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결합되며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중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네 가지 측면에 불과합니다. 먼저 그중 네 가지를 살펴보고 나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영적, 도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적, 도덕적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기 직전에 옐로스톤 공원에 회색곰이 있었습니다. 회색곰이 인간을 잡아먹고 인간을 죽입니다. 그 회색곰은 부도덕한가요? 회색곰이 연어를 먹는데 회색곰은 부도덕한가요? 회색곰은 뭔가를 먹나요?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인가요?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 회색곰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좋은 반응이군요. 비도덕적이네요. 그것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즉,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회색곰, 회색곰에게 강의를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이 놈을 먹었다고 해서 5년 동안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밝힐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남자는 죽었고 그의 아내는 살아남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질문, 당신은 동물을 다루고 있나요? 동물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그것은 비도덕적입니다. 이제 인간이 누군가를 먹는다면? 그게 문제인가요? 그는 도덕적인 행동이었다는 말로 나를 때릴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것이 부도덕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먹나요? 사람을 먹으면 문제가 되나요? 그게 문제야. 그런데 도덕에도 차이가 있나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먹으면 차이가 있나요?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도덕성에도 수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내 아들은 어렸을 때 차일드 오브 이벤젤리즘 펠로시프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네 성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니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저는 다른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집에 오면 나는 대야, 어린이 전도는 어땠어?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래, 정말 좋은 아빠였어. 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아, 정말요?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가 이렇게 눈을 굴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노아와 홍수. 노아와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노아와 홍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나? 기본적으로 내 아이들은 모두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식인 풍습과 같은 수준인가요? 좀 다르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죄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식인종에게 가보세요. 식인종들이 모두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 알잖아. 내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게 잘못된 걸까? 예, 당신이 처리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먹는 것과 다른가요?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의 말, 그녀는 그것들이 모두 똑같지만 다른 결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결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예,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나도 그 말을 하고 싶다. 즉, 누군가가 식인종이 될 경우와 성경 공부에 참석한다고 거짓말을 할 경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일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죄입니다. 우선, 둘 다 죄이고 둘 다 죄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구별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아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식인 풍습이 더 나쁘다고 직감적으로 말하지 않나요? 당신의 직감이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뭔가를 말해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나를 쓰러뜨릴 때 나는 소금과 후추를 좋아할 것입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큰 논쟁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죠. 학생이 말한다. 네, 모든 죄는 똑같다고 그녀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양한 죄에 대해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다른 반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죄와 다른 죄에 대해 정말로 냉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죄이고 말하자면 지옥에 갈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 중 일부와 다른가요? 당신은 다른 죄가 아닌 어떤 죄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반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여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요점입니다. 이제 관계형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관계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는 복수가 있으므로 이미지의 일부는 관계적입니다.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땅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규칙 측면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의 왜곡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권력은 부패하는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것은 인류, 죄 많은 인류입니다. 이 규칙을 취하고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판매하는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내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에게는 육체가 있고 우리는 신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힐데브란트, 신은 대머리 노인인가?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신처럼 보입니다. 나는 늙고 뚱뚱하다는 세부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인간성에 관한 한말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자질,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에게는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동물은 인간이 내릴 수 있다고 알려진 도덕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약으로 가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신약의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유사하다.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 사이에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것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으로 무엇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지식에서 인간은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아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미지를 갱신해야 합니까? 가을로 인해 이미지가 손상되었으므로 이미지를 갱신해야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에는 하나님과 같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습니까?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는가? 먼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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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인간에게는 거룩할 능력이 있는가? 예,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움은 악함과 반대됩니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인가? 그들은 의로움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도 악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고백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적 도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의로울 수도 있고 불의할 수도 있고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에 기초한 이미지의 도덕적 측면입니다. 자, 타락이 일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까? 제임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지가 손상되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손실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혈오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까? 예, 그것이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학생으로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나요? 예, 그것이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손상되었고 그에 따른 영향도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K. 하나님 형상의 관계적 측면 41, 46대 49, 46. 이제 하나님 형상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 형상의 우리다움입니다. 그것의 우리다움 또는 그것의 관계적인 측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자입니다. 우리는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형.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는 복수성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런 종류는 그중 일부를 통과합니다. 위험의 복수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우리는 당신이 이곳에 가면 안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라고 가정하면 결정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이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결정하고 그녀는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가 거기에 있다는 의미라고 말하게 됩니까? 왕이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실제로 왕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왕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우리는 그것을 왕실 우리라고 부르나요? 왕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예, 그것은 왕이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그 자신일 뿐이지만 그는 왕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위엄의 복수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하나의 항목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단수형이 있습니다. 복수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두 개 이상. 그래서 우리는 복수형을 사용하여 그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여러 숫자인지에 관계없이 어떤 것의 수를 할당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단수형과 복수형을 사용하지만 어떤 것이 정말 정말일 때도 사용합니다. 정말 크므로 복수형도 사용합니다. 이것은 위엄의 복수형입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갖게 될까요? 물건 그리고 그 물건이 정말 정말 컸다고 말하고 싶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물건 그렇게 만들려면 S를 붙이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물건이라고 말할 때에는 많은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터프스와 스터프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이것이 큰 물건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폐하의 복수형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즉, 너무 커서 사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위대함과 위엄의 복수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복수형이 사용된 이유에 대한 히브리어 문법에 근거한 가능성입니다. 나는 여기에 천국의 법정이라는 다른 더 나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장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궁정에 계시고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거기에는 복수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존재들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욥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욥기 한 장에서 하나님은 저기 위에 계시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종 욥을 생각해 보았느냐? 그리고 그는 하늘 궁정에 있는 그룹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있고 사탄 뜻 말합니다. 글쎄, 욥은 착하지만 그가 이 정도만 좋은 것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가져가게 해주면 그 사람이 면전에서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는 하늘 궁정에 속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하나님께서 하늘 궁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욥기 한 장과 이사야서 여섯 장 모두의 이에 대한 확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견해가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여기에 플러스 기호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마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우리 뭐 할까? 이것을 해야 할까요? 저것을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 모든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좋아요. 여러분은 혼잣말하지 마세요. 어쨌든 나는 나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자기숙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자기숙고가 아주 많이 들어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기시민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이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의 토론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모세는 삼위일체를 이해했을까요? 모세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했을까요? 사실 1400에서 1200년 후인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했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를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가 삼위일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몰랐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삼위일체를 보여주셨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구약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 누구도 그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며 그들은 그것을 정말로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삼위일체를 얼마나 잘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이것을 아주 많이 이해했을까? 그런데 교회가 삼위일체를 알아내는데 300년이 걸렸나요? 초대교회는 삼위일체론을 두고 많이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모세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의 삼위일체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 나는 그것을 제거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세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만약 그가 미래의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면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잘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가능성을 없애고 싶지 않다. 나는 그가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늘의 법정을 이해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문화에도 천상의 궁정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글을 썼을 역사적 틀을 고려할 때 하늘 궁정 아이디어는 나에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렸을 가능성이 있나요? 나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즉, 나는 늙었지만 그렇게 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거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3일째를 유지하고 싶지만 그것을 뒤로 미룬다. 나는 하늘 법정을 앞당기고 싶다. 하지만 둘 중 하나는 선택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이 두 가지 유효한 옵션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거절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가능하지만 의심스럽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 우리를 형성하는 걸까요? 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나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당신의 문화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형성합니까? 당신의 가족 배경이 당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나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자면 사람을 만드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합니까?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누구인지 배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 나를 만드는가? 주위를 둘러보세요. 너희들은 모두 다른 지역 출신이다. 여러분은 모두 다른 배경에서 왔고 각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형성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독특하기 때문에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형성합니다. 인간은 관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인 것 같아요. 인간은 우리라는 맥락에 맞춰 만들어졌나요? 예, 우리는 우리라는 맥락에서 우리라는 맥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것을 형성하는데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L 이미지의 통치 주권 측면 49, 46대 54, 48. 자, 통치와 함께 이것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제 내가 주권자라고 말한다면 주권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며 그분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냥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크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 인류를 땅에 두셨는가? 지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합니까? 제가 원하는 용어는 부섭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통치하지만 그가 정말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따라서 여러 주에 통치하는 주지사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거의 모든 위대한 왕국은 위대한 왕이 있고 그 아래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는 즉 그의 아래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고기와 바다의 새와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의 일부를 다스리는 작은 신들입니다. 정말 끔찍한 표현인데 요점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의 통치권 중 일부를 주셨는가?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중 일부를 넘겨주셨고 우리는 부섭정으로서 위대한 왕을 대신하여 통치합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확립됩니까? 이것은 매우 흥미롭다. 고대 세계의 왕들은 그 자리를 대신하여 통치할 대표자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대왕이 있고, 대왕은 그 왕이 정복한 여러 지역에 부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왕에게는 대표자들이 있고, 그들이 왕을 대신하여 다스릴 것입니다. 키루스, 다리우스, 그리고 그 페르시아 통치자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거대한 왕국을 가지고 있었고 키루스나 다리우스의 이름으로 그들 아래 통치했던 다양한 태수들을 통해 통치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큰 왕이 있는 거의 모든 왕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다스릴 총독들과 외교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시리아 시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강조점은 통치에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제 의미와 운명의 측면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류는 통치하도록 만들어졌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부섭정입니다. 우리가 창조물을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중요합니까? 인간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도록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땅을 다스리도록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환경 등을 돌볼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땅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있습니까? 환경 측면에서 우리가 통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환경주의적 노력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제 저는 진짜 큰 나무를 껴안는 사람이나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동물과 땅을 다스릴 청지기 직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환경주의의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 환경주의의 근거가 있습니까? 예, 당신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통제와 움직임의 일부를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그분은 여전히 우리도 통제하십니다. 그러나 그 통치 능력에는 우리가 그분을 대신하여 통치해야 하는 특정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특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반영해야 하지만 그분은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M 이미지의 일부로서의 물리적 유사성 54, 49대 61, 47. 이제 이것은 판매하기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글쎄요,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유사성과 형상입니다. 유사성과 이미지에 대한 용어는 트설럼 및 디머트입니다. 트설럼과 디엄트, 이미지와 나닮음이라는 두 단어에 대해 단어 연구를 하면 둘 다 매우 물리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물리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6장 5절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트설럼 또는 디머트라는 형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금으로 쥐의 물리적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 황금 쥐가 쥐처럼 보였나요? 네. 하지만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쥐처럼 보였습니다. 저 황금 쥐를 보고 그것이 쥐인데 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유사성이 있고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은 모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 형상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미지라고 말하면 그 이미지는 물리적 이미지일까요? 그들은 다간, 바알, 그모스와 일부 고대 신들의 실제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물리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형상이었고 사람들은 그 형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압니까? 예, 누군가가 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돌과 나무. 일반적으로 돌과 나무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나가자.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지는 물리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두 용어는 모두 매우 물리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이미지는 대개 매우 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신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의 히틀러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새로운 영토를 정복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추측해 보세요. 아시리아 왕은 새로운 영토를 정복할 때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조각상은 무슨 뜻이었나요? 그것은 나는 큰 왕이요. 나의 신상은 소발이나 다메섹에 있다. 그러면 내가 다메섹과 소발에서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은 돌로 만든 자신의 형상을 세울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저 사람 누구지? 이라크에 이렇게 큰 자신의 동상을 세운 남자가 있었나요? 그들이 사담 후세인의 이미지를 끌어내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즉,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이 영토의 왕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만들어 땅 위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자신의 주권, 즉 왕권을 선언하시는 방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곳에 내려놓으셔서 그분의 자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육체적인 유사성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아수르 왕의 신상을 만들어 그가 통치하는 땅 위에 두었듯이 이제 하나님도 그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를 땅 위에 두시어 그의 통치를 상징하고 실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밀어붙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힐데브란트.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살과 뼈가 없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당신은 물질성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 정말로 캠핑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지음을 받지 아니하셨고 살과 뼈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습니까? 네, 그랬어요.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만 나타났는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인간이었는가?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정말로 인간으로서 죽으셨습니까? 그는 죽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예수께서는 단지 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까? 사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그는 야, 이것 좀 봐. 여기에 손가락을 대봐.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나야. 이게 나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토마스를 의심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드셨는가? 예, 그러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육체적으로 계셨는가? 부활은 육체적인 것이었는가? 예수께서는 영원히 인간의 몸에 계실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미래에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그분은 여전히 영원히 인간의 몸 안에 계십니다. 창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거나 인간의 몸과 같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육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개가 될 수 있는가? 예수께서는 개가 되실 것인가? 내가 뭔 말하는지 알잖아? 개는 호환되지 않습니까? 그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예, 거기에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고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려오시면 자신을 인간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양립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사람은 그 말에 부합해요.
말이 돼? 그래서 나는 우리가 실제로 신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트설럼 및 디머트라는 용어는 물리적 용어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타락 후에 우리는 부도덕하고 죄를 짓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가는 곳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정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죄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환성이 있습니다.
5.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함축됨 61, 48대 64, 22. 이제 나는 여기서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를 살펴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은 미래로 가는 형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즉 예수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분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합니까? 즉,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늙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창가로 갔던 그 사람이 기억납니다. 그 사람은 거의 매일 창가로 가곤 했어요. 그는 창가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실지도 몰라요. 그것이 그의 삶을 형성했나요? 그랬다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시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어머니를 사랑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다른 이유로도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엄마를 사랑했나요?
예,
우리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최고의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시 오실지도 모르며 나는 나의 창조주를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변화하고 희망을 주는 정말 아름다운 것을 얻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희망이 당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아내가 10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회가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고어던 칼리지에서 10회가 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과정을 수강한다면 10회가 되겠다는 희망이 여러분의 학습 방법과 희망 때문에 배우는 내용을 형성하게 될까요? 당신은 뭔가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종류의 직업이나 경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하기 위해 당신의 연구를 형성합니다. 희망이 당신의 모습을 결정짓나요?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큰 희망인가요? 그것은 큰 희망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피인키타 이미지 64 23대 72 42 이제 여기에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캐스 루이스의 저서 웨이트 오브 글로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가? 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습니까? 정말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가? 나는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예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예들이 나에게 나쁜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나는 그랜드 아일랜드 고등학교, 그랜드 아일랜드 하이스쿨, 나는 곳에 다녔습니다. 그랜드 아일랜드 고등학교에는 매벌라인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매벌라인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가정적인 소녀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 옆에 앉거나 있고 싶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쿠티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두가 매벌라인을 기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불가촉천민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불쌍한 소녀를 조롱했습니까? 사실 너무 한심해서 얼마가 지나도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매벌라인 주변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마블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예, 그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적절했나요? 좀 더 날카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지 않았다. 나는 매벌라인에게 어떤 잔인한 짓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 내가 그녀와 친구가 되어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일을 할 만큼 똑똑하지 않았고 그게 부끄럽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랜드 아일랜드 고등학교에서 동창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수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던 케빈 카언은 안녕, 테드, 매벌라인을 기억하시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메이블린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학교에는 매벌라인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메이블린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리스도 안의 자매입니다. 케빈이 나에게 말했을 때 나는 신성한 소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존엄성과 존경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아내와 나는 콘서트에 갔습니다. 마이클 카드 콘서트였어요. 그는 남북전쟁 이후 성경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항상 머물면서 우리 음식을 먹던 아니타라는 소녀가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료 티켓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인 WTX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료 티켓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특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부스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빨간 밧줄과 밧줄로 묶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로 뛰어내렸고 그녀는 밧줄을 들어올렸고 우리는 바로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카드가 여기서 콘서트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크고 오래된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끄러운 음악을 싫어해서 스피커 앞에 앉아 있어요. 나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좋아한다. 어쨌든 그래서 나는 스피커 앞에 앉아서 이번 콘서트가 정말 멋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로부터 15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앉아서 이건 특별한 자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콘서트에 갈 때마다 저는 주로 뒷자리에 앉아 쌍안경을 써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저기 좌석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그는 밧줄을 들어 올리고 내 옆에 앉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거물이에요. 우리가 앉아 있던 여기 아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 거물이에요. 그런 다음 그는 신발을 벗고 스토킹 발로 바로 여기에 발을 얹습니다. 그것은 극장 좌석이었고 그는 그의 발 중 하나를 자기 앞 좌석에 놓고 다른 발도 거기에 놓았습니다. 여기 이 여자가 있는데 머리를 다 기르고 정말 치장을 잘했고 이 남자의 두 발이 그녀가 돌아서면 코에서 6인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나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아니타는 그 남자가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뛰어다니다가 옆으로 내려옵니다. 그녀는 들어와 그 남자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아니타는 이 여자가 터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녀는 많은 삶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녀는 힘든 소녀입니다. 그녀는 내려와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녀는 이렇게 물러서더니 가버렸습니다. 나는 이런 소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어라고 생각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그렇게 물러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꽤 공격적인 젊은 여성이다. 그래서 그녀는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세탁매트 위에 있었고 40명의 남자가 그에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3급 검은 띠를 갖고 있으며 40명의 남자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아내는 어니터에게 몸을 기울여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테드는 이런 사람들과 정말 잘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40명의 남자, 3급 검은 띠를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당시 나와 내 아들은 검은 띠를 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급인데 이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컴퓨터를 실행합니다. 그는 한 번에 20대의 컴퓨터를 작업했습니다. 그는 키보드, 마우스 또는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말조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번에 20대의 컴퓨터를 머릿속에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고 이야기는 점점 더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휴식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거기에 머물렀고 휴식 시간 동안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앉아서 콘서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면 당연히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
그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힘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자신의 모든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힘을 느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나를 곰곰이 안아주며 나를 꽉 쥐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돌볼 수 있고 큰 소년입니다. 그는 나를 꽉 쥐기 시작했고 나는 당신의 힘을 느끼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정말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실수를 해서 나를 데리러 오려고 했어요. 그는 나를 땅에서 들어올리고 등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내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이장대한 환상의 모든 신화가 사라졌습니다. 불쌍한 친구가 허리를 다쳤어요. 즉,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느냐? 나는 그를 존엄성과 존경심으로 대해야 했습니까? 예,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제가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작은 방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여 내 삶에 대한 그분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걸 정리하도록 도와줬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는 누군가는 그들이 항상 노숙자들 주위에 있고 그것은 마치 그들이 노숙자들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노숙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들은 당신이 아는 모두에게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삶의 공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위엄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명예와 존엄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작은 것입니까? 아니면 큰 것입니까? 이것은 큰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다른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볼 수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까? 그걸 꺼내주실 수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그 누구에게서도 가질 수 없었던 영광과 존엄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그 형상을 볼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존엄성과 존경심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Q 생명나무 72, 43대 77, 32.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싶은 또 하나의 주제인 생명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해줄게. 너희들 일어서고 싶니? 여러분의 숨을 좀 쉬게 하기 위해 성경. 노빅을 철저하게 실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는 단지 두 그루의 나무를 덮고 싶고 우리는 하루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 에덴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당신이 죽음을 이해한다면 삶은 그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죄에 빠지기 전에 죽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죄가 있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동물들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없지만 예전에 교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머리를 돌리셨던 적이 있는데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가능할까요? 아메바는 다른 것도 먹었나요? 작은 동물이나 박테리아가 물건을 먹었나요? 사자는 가을 전에 물건을 먹었나요? 사자가 다른 동물을 먹었나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타락 이전에 동물의 죽음이 있었고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 두십시오.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락 이전에 동물의 죽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담과 하와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과 함께 당신은 인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질문이 있으셨나요? 학생이 말한다. 그녀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습니까? 흥미롭군. 그들이 흙을 알았더라면 너희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는 언제 다시 돌아왔나요? 언제 그 말을 들었나요? 3장 후반부에서 어쩌면 그들은 더 일찍 알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투영해야 합니다. 이제 이 트리를 가지고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은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음을 암시하는가?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몇 개입니까? 한두 개입니까? 하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유일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정원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한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이제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어떤 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까? 생명의 나무.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인류가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시점에서 제거됩니다. 이제 나에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이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물이 나갈 때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나무가 다시 나타날지 추측해보라.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 열두 계절에 걸쳐 열매를 맺습니다. 열돌이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아직도 주위에 있는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 새 예루살렘이 오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생명나무가 여전히 거기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명나무로 시작하고 타락 후에는 생명나무에서 끊어졌습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생명나무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흥미롭네요. 성경은 이 생명나무로 시작하고 끝난다. 알 생명나무에 대한 세 가지 견해 77, 33대 80, 12.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나무가 마술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매를 씹으면 영원히 산다. 성경에는 마술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성경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에는 대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마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마법 같은 광경은 튜브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건강식품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즉, 균형이 잘 잡힌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완벽한 음식 조합이 됩니다. 호두처럼 오메가3가 많았어요. 그러니 호두를 많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장난이야. 호두는 당신에게 좋습니다. 완벽한 건강식품, 창세기의 문맥을 보면 정말 완벽한 건강식품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하고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성찬이었습니다. 즉, 그 열매를 먹어서 영생하는 자양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성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성찬을 말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성찬은 주의 만찬, 곧 성찬입니다. 주의 만찬인 성찬례에서 당신은 잔을 들고 이 잔은 나의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언약의 나의 피입니다. 질문, 정말 그의 피인가요? 아니요, 마셔요. 포도 주스나 와인이거나 때로는 사과 주스를 마신 적도 있고 심지어 쿨에이드, 코레이드를 한 번도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쿨에이드를 마시는 사람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나는 쿨에이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크래커는 크래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쪼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부서진 내 몸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빵은 찢겨진 그의 몸, 곧 주스잔에서 나온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위반할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에서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미지가 침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올바른 삶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상징하고 성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므로 그것은 성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여 영원히 살게 하는 음식보다는 성찬적인 방식으로 섭취합니다. 말이 돼?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성찬으로 받아들인다. S.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80. 13대 84. 17.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선만을 경험하고 결코 악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축복받은 거죠. 우리는 실제로 순진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무슨 말하려고 했어? 학생이 말한다. 무지해요. 나는 이것에 대해 더 나은 표정을 짓고 싶다. 사실 내 머리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순진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다. 순진한 게 좀 낫나요? 즉, 악을 경험한 적이 없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순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에게 악이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나무를 동산에 두셨을까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 그런데 왜 정원에 놓아두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행위자가 결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말로 도덕적 행위자인가? 선택의 중요성을 아시나요? 그래서 인간이 선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나무가 그곳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게 대학의 문제 중 하나인가요? 대학에서는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나요? 실제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까?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고든 칼리지에서 전쟁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론적인 방법으로 고든 대학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 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누군가의 삶을 끝내기 위해 방아쇠를 당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다른가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대학 시절의 일들은 뭔가를 하겠다는 실제 결정이 있을 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시작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론적으로 사물을 다루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알 수 있으며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오입니다. 대학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실제로 좋은 결정을 내릴 때, 실제로 결정을 내릴 때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대학에 대해 조심하세요. 가끔 머리에 멍해질 수 있는데 그건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할 때 자신의 도덕적 선택 의지를 결정하기 위해 실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예의 선택과 사랑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강제로 당신과 결혼해야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결혼해야 했어요.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고 싶나요?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선택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 추측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에게 나를 사랑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까요? 말까요? 인류는 무엇을 했는가? 이제 당신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여자랑 나갔다가 그 여자가 널 차버린 적 있어? 그거 심하게 아프나요? 여자가 남자와 데이트를 했는데 그 남자가 여자를 그냥 차버린 적이 있나요? 기분이 어떤가요? 그러한 거절이 당신 존재의 핵심에 상처를 주나요? 이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이봐요.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질문.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런 상처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네. 이사야 한 장입니다. 에스겔은 최악입니다.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양육하고 사랑하시다가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다리 사이를 걷어차는 것뿐인 자신의 상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이미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사랑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티 뱀이 진실을 말하는가? 창세기 3장 84, 18대 88, 40. 뱀이 진실을 말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뱀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잠깐만 힐데브란트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읽어보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고 했습니다. 교활한이라는 단어는 슬기로운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저는 슬기롭다를 더 좋아해요.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질문.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탄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뱀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진실을 말합니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 딸이 6학년 때 농구를 하다가 다른 여자아이와 함께 놀았습니다. 그 다른 여자는 항상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진지하게. 그녀는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소녀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 그녀는 누군가를 속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모두가 그녀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나요? 모두가 그녀에게서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속인 유일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녀 자신. 그녀는 모든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거짓말쟁이입니까? 사탄은 성경을 인용합니까? 사탄이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을 뒤쫓을 때 성경을 인용합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꼭대기로 데려가서 시편에서 이르기를 그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주리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경전은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은 진실을 말합니까? 이제 쥐약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쥐약을 꺼낼 때는 좋은 햄버거에 넣는다. 이제 그 햄버거는 당신이 먹을 수 있는 좋은 햄버거인가요? 그중 99%는 좋은 햄버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1%의 독인데 쥐가 먹고 무엇이 걸리나요? 1%. 나머지 99%는 그 건강에 좋은 햄버거인가요?
예.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작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인가요? 사탄과 함께 그는 진실, 진실, 진실을 말합니다. 질문. 그는 진실 속에서 그들을 파멸시킬 사악한 거짓말을 심어놓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입니까? 아니면 항상 악한 다스베이더입니까? 사탄은 빛의 천사인가? 진실을 말하여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 진실 속에 거짓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은 정말 교묘하고 교묘하고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과 같은 것에 악을 집어넣기 때문에 매우 사악합니다. 그는 정의, 선함, 그런 모든 것 안에 악을 심어놓지만 그 안에는 파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사탄은 이런 적극적인 방식으로 옵니다.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악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멸망당하고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몸조심하시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구약 역사문학과 신학을 가르치는 테드 힐더브렌트 박사입니다. 연대기와 같지 않은 족보,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의 두 나무에 관한 제6강. 엘라노 노타로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자, 테드 힐더브렌트 마이너스 2.